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왔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저희 마음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주 앞에 가서 닿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마음이 또 저에게 와서 닿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시간이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시간 주님께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말씀이 저 가운데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꿈꾸시는 그 모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저는 저에게 함께 하시고 듣는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교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4절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한 줄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 1절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것이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 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하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요게벳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였더라? 재선이 초라한 재선이었나? 그런 것 같아요. 초라한 재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삶이 내 손에 딱 담겨 있을 때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이 내 손에 딱 이렇게 잡힐 때 기분이 좋습니다. 그때 안정감이 들고요. 열정이 생겨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딱 삶이 잡힐 때. 여러분 어때요? 30살이 넘기 시작하면 점점점 알게 됩니다. 삶이란 게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걸. 20살 때까지는 삶이 내 손에 잡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면, 내가 직장 들어서 뭔가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은 내 삶이 내 손에 딱 잡힐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요. 왜? 그때는 그 시기니까. 내가 할수 있는 역할들을 준비하는 시기니까. 근데 30살에 넘어가고 35살에 넘어가고 40살에 넘어가면, 아, 삶이란 게내 손에 딱안 잡히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 손에 잡히지 않죠.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 경제 상황, 여러분들의 회사 상황, 그렇죠? 주변 상황, 이것이 우리 인생에 되게 큰 영향을 미쳐요. 내가 그걸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손에 잡히지 않죠. 내 주변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내 손에 잡히질 않아요. 내 생각대로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내 기회가 내 손에 잡히질 않아요. 내 인생의 기회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그 최선이 다른 사람의 최선보다 모자랄 때그 사람이 내 기회를 가져가 버려요. 가끔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나도 훨씬 더 못하는 사람이 주워가듯 그 기회를 가져가 버려요.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내 관계가, 내 기회가, 내 인생이 내 손에 잡히지 않고 그 잡히지 않는 것들이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데 그 영향을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 저는 그걸 느낍니다. 왜요? 인생은 내 손에 안 잡히는 거니까. 처음에 이것을 깨닫게 되는 지점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첫 번째, 불안이에요. 아,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아,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내 최선이 초라하다는 걸딱 느꼈을 때 나타난 첫 번째 감정은 불안이에요. 사람이 불안하면 어떡하죠? 외면하죠, 그렇죠? 그래서 30대에 많은 이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이 자기 손에 잡히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손에 잡히는 거. 갑자기 운동 되게 열심히 하고. 왜냐하면 운동이야말로 내 손에 잡히는 거거든. 한 만큼 어떻게든 결과가 나오니까. 내 손에 운동보다 더잘 잡히는 게 뭐예요? 게임이죠. 게임하고, 취미생활하고, 내 손에 잡히는 거, 내가 열심히 하면 만들어지는 거, 레고 같은 거 만드는 거, 내 손에 잡히거든, 그건. 외면해요, 불안하니까. 두 번째, 분노하죠. 내 손에 잡혀야 되는 게 맞는데 라고 생각하는 이상이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요. 내 손에 안 잡히는 게 팩트인데 그게 진리예요, 사실은. 근데 내 손에 잡혀야 되는 게 팩트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떻게 돼? 계속 화가 나요. 왜 내 손에 안 잡히는 거야?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야? 왜 내 인생에 내 생각대로 안 흘러가? 화가 나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하죠? 고집 부리죠. 화가 나면 안 되는 걸 계속 고집을 부려요. 세 번째. 체념하죠. 하, 안 되는 거구나. 아, 안 되는 거구나. 체념하면 어떻게 돼요? 무기력해지죠. 그렇죠? 체념 무기력해져요. 회사에서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하다가 막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뭔가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막 화내다가 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급격하게 이 회사와 업무에서 관심이 사라져요. 무기력해져요. 뭐 될 대로 되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어떤 관계에서 막 내 뜻대로 끌어가 보려고 하다가 내 생각대로 해보려고 하다가 어느 점에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아닌 순간 무기력해져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놔버려. 이쯤 되면 진짜 위험해지죠. 왜요? 그가 꼭 해야 되는 초라한 최선조차 안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이게 저는 30대의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30대에 자기 인생이 자기 손에 잡히지 않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불안해지죠. 갑자기 뭔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해요. 취미생활, 엉뚱한 짓을. 화가 납니다.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기 시작해요. 막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이상한 지점에서. 체념하죠. 무기력해져요. 열정이 사라져요.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게 어느 지점에선 그냥 왜인지 모르게 화가 나요. 자주. 그냥 이유가 없어. 내가 생각해도 이게 화낼 일 아닌데 자꾸 왜인지 모르게 화가 나고. 아, 늙어서 그런지 힘이 없어. 근데 30세는 그 정도로 늙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그 나이지. 30대 웃지 마요. 40대 웃어도 돼요. 다른 거거든. 왠지 화가 나요. 왠지 힘이 없고. 왜 그래요? 내 인생이 내 손에 안 잡힌다는 걸 깨달았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번째. 받아들이셔야 돼요. 수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수용은 체념이 아니에요. 수용은 체념이 아닙니다. 수용은요 두 가지 충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아 인간이라는 게 단독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단독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군집생활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동물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내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피해를 받고 살아가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내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혜택을 받을 때는 입 닥치고 있었으면서 내가 하지 않는 것에 피해를 받을 때는 이렇게 분노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구나 오히려. 인간은 군집생활하는 동물이고 그래서 당연히 내 인생의 일정 부분은 내 속에 담겨있지 않구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위로 받아들여지는 이해가 있어야 돼요. 아유 뭐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돼야 맞는데 실제적으로 안 되게 돼버렸어 라는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게 맞다라고 받아들여지는 이해가 필요해요. 두 번째. 그렇게 이해만 하면 소용이 돼요? 아니죠. 그렇게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이 삶이 누구 삶이에요? 내 삶이죠. 나에게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하죠. 그러니까 그냥 놓아버릴 순 없어요. 그렇죠? 이 모순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아, 내 인생이 내 손에 담겨있진 않아. 하지만 내 인생은 소중해. 이 충돌하는 둘. 이 생각과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생각과 이 마음을 가지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그나마 내 최선일까가 되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 소중한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 어떻게든 내 인생이 나아질 수 있는 내 행동, 내 방향 내 건 뭘까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요. 수용은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인 거예요.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나갈지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게 수용이에요. 아유 뭐 다 그래 원래 인생이 그러더라 살아보니까 이런 체념이고 그건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거야말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체념이야말로 난 싫어 이게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삐진 거라고요 그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은 내 인생에 내 눈에 담겨지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은 내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어떻게든 잘 되게 해나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초라할지라도. 여러분, 이 인생을 한번 살아가는데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이 성장통을 여러분들이 잘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빨리 그것들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냐라고 불안해하고 화내고 체념하는 것을 멈추시고 원래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이런 사람은 소원을 내려놓고 소망을 붙잡습니다. 다시 이런 사람은 소원을 내려놓고 소망을 붙잡아요. 소원은 뭐예요? 내 위시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구체성의 소원이에요. 난 이 정도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살고 싶고 이 정도 위치에 가고 싶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고 소원이에요. 소망은 뭐예요? 소망은 아,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걸 다 포기하더라도 그래도 이건 꼭 이렇게 돼야 된다. 내 삶은 이런 삶이어야 한다. 라는 방향성이에요. 삶을 수용한 사람은 소원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왜? 소원을 갖고 있어. 왜? 불만만 쌓이기 십상이거든. 소원은 되는 게 아니에요. 소원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소원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뭘 가져요? 소망을 갖죠. 그럼 난 그래도 어떻게 살아가고자 해?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내 삶은 뭐야?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어? 라는 소망을 붙잡아요. 두 번째, 수용한 사람은 초라한 최선에 섭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여기에 내 영향이 크다고 생각할 때 열정이 많아져요. 내가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어디 가서도 내가 중요한 자리를 주면요, 열심히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자리, 영향력이 적은 자리를 주면요, 안 해요. 왜? 내 손에 잠겨온 이 장악, 권력, 영향력 이런 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일은 안 해버려요. 안 될 것 같은 일을 끝까지 하는 건 더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해요. 또 미리 접어버려서 자존심이라도 지키려고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수용이 안 된 사람들이고 수용된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수용된 사람은 어차피 내 손에 안 담겨 있어요. 근데 이게 꼭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0.1% 확률을 늘리는 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려고 그래요. 0.1%라도. 내가 여기에 1%만 도움된다고 할지라도 난 그걸 좀 하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라도 내 영향이 있다면 감사해요. 왜? 크게 내 영향이 없는 게 더 자연스러우니까. 그래서 초라한 최선을 다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좀 초라할지라도 뭘 그렇게까지 해라고 얘기할지라도 내가 보기에도 민망할지라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초라한 최선을 다해요. 세 번째, 수용한 사람은 의탁합니다. 의탁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수용하지 못한 사람에게 신앙은 여러분 30대의 성장통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신앙이라는 건 자주 원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직면하고 거기에 화나 있는 사람은 그 분노를 누구에게 투영합니까? 하나님께 투영하죠. 하나님께 화를 내요. 체념한 사람은 신앙에도 관심이 없어져. 인생 별거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에요. 외면한 사람은 그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지죠. 그렇죠? 삶을 외면하는데 하나님이야 당연히 자연스럽게 외면되는 거죠. 내가 좋아 보이는 거, 내 손에 잡히는 거 지금 매몰되어 있을 때 그때만 마음이 편한데 무슨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이 30대 성장통 속에서 아직 지나오지 못한 사람은 그 성장통 가운데 신앙도 같이 도태됩니다. 그걸 넘어서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만 넘어서기가 되게 어려워요.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걸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이라는 건 힘들어요. 계속 하나님이 부당하거나 무능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걸 안 해주니까.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그땐 신앙의 자연이 뭐가 돼요? 의탁이 되죠.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10%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90% 가운데 일하시길 소원하면서 이 10%를 최선을 다해 살게요. 초라할지라도. 하나님, 이 초라한 최선이 나의 기도예요. 나의 간구예요. 그렇잖아. 그 10%도 하지 않는다는 건 간구가 없는 거잖아요. 내 10%를 초라한 최선을 다하며 간구하면 하나님, 그 90% 가운데 일해주세요. 물론 그 90%도 하나님 마음대로 다 안 된다는 건 저 알아요.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고 사람들의 흐름이 있죠. 하지만 그 90%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해주세요. 함께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바라봐주세요. 의탁한. 우리가 수용함으로 소원을 내려놓고 소망을 붙잡으며 초라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삶을 의탁할 때 거기서부터 어떤 면에서는 진짜 작지만 소중한 약하지만 강한 인생이라는 것을 시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총 어디서부터는 거기서부터가 감히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요게벳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게벳은요. 어떻게 살았나요? 어릴 때부터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릴 때는 좋았어요. 왜요? 요게벳의 어린 시절에는요. 아직도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자치권을 주던 시절이에요.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자치권을 줘서요. 그들은 그들의 지역과 마을에서 아이를 많이 낳고 목축업에 번창하며 이집트가 두려울 정도로 잘 살고 있었어요. 풍요롭진 않았지만 부족하지 않았고요. 부모님이 목축업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상상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랬으니까 아마 이 아이가, 이 여자아이가 초원을 뛰어다니면서 성장했을 것 같아요. 제 상상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먹을 거 걱정 없이. 주변 이웃들은 다 친척들이고 친한 이웃들과 그렇죠? 초원을 뛰돌며 그렇게 요게벳은 괜찮은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청소년기쯤 됐을까요? 연대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대충 상상으로. 청소년기 혹은 청년기 15살 아니면 20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세상이 바뀌었죠. 이때 바로가 이스라엘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바로의 의심은 꽤 합당한 것이었어요. 아니 이집트 내부에 이집트 문화에 영향받지 않고 자기만의 문화와 언어를 지키는 이민자가 수백만 명이 살아요. 그것도 한 지역에. 그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집트는 알지를 못해.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도 이집트는 몰라. 근데 밖에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장정만 60만이 이스라엘이 내부에서 이집트를 공격하면 나라를 뺏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사회 갖고 있는 이민자의 적대감을 생각할 때 수백만 명의 이민자가 고대 사회에서 수백만 명의 이민자가 자기들만의 문화 언어 종교를 가지고 자기들만의 자치와 시스템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럼 그 고기 우리한테 팔아서 다 돈 벌고 추방을 하고 싶은데 그러다니 이 60만 명이 전쟁을 일으킬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결정해요? 노역을 시키기로 하죠. 그들만 징집 대상으로 넣은 거예요. 너희는 징집 대상이야. 너희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국가에서 헌신해. 와서 성을 지어. 여러분 어느 날 남자들이요 갑자기 다 강제 노역에 끌려갔어요. 남자들이 일을 안 하던 시대입니까? 아니요. 남자들이 바깥 일을 주로 하고 여자들도 아내 일도 굉장히 많던 시대. 근데 그 남자들이 다 끌려가서 하루 종일 고통스러운 노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럼 나머지는 다 누구 소에? 여자 소가 아니죠. 남자들은 어때요? 더 고통스러운 일을 하고 있죠. 이들 다 되게 어떻게 해요? 갑자기 굉장히 극단적으로 피곤한 삶에 던져지죠. 그리고 어제까지는 내가 이민자 대우를 받았는데 오늘부터는 내가 종 대우를 받고 있죠. 어느 날 종 취급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종 취급을 받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종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어제까지 이민자였는데 갑자기 끌려가. 이게 유대인 학살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나한테 별을 붙여놓고는 차별받기 시작해. 이등국민으로 떨어졌어요. 이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우리가 죽기를 바라요. 요게벳의 손에 요게벳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담겨 있잖아요. 요게벳은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내 삶도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은 끌려가서 일을 하고 두 아이는 나와 함께 남아있고 이 집안의 일은 내가 다 감당해야 되며 학대당하고 있다는 분노와 차별받고 있다는 분노가 마음을 휘감겠죠.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고통엔 바닥이 없는 거 아시죠? 고통엔 바닥이 없어. 불행은 항상 한 발자국 더 내디뎌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요게벳이 아이를 가졌는데 셋째 아이예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셋째 아이를 가졌는데 갑자기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서 아들이면 죽인다는 거예요. 나라에 그런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몇 달 동안 요게벳이 얼마나 긴장됐을까. 하, 제발 아들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 일이 너무 분노스러운 일이지만 나한테는 안 벌어졌으면 차라리 딸이었으면 좋겠다. 고민하지 않게 이 일이 남의 집 일이 되게 옆집에 고통이 되어서 내가 눈물 흘려줄 수 있게 딸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아들이 태어나죠. 아이가 이뻤지만 요게벳의 손에 요베겟의 손에 요베 인생이 일이라도 담겨집니까? 남편은 노역장으로 끌려가고 하루아침에 공공한 삶에 내몰리고 이 아이 제발 하나님 다른 건 뭐 몰라도 아 이건 하나님 소관이잖아. 딸 주세요. 딸. 지금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이 나라에서는. 근데 떡하니 아들이 태어나고 아 진짜 죽으라 그러는구나. 그때 요게벳의 심정은 원망스러웠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제 태어난 아이에게 죄를 믿는 세상. 이제 태어난 이쁜 애한테 죄인이라고 죽여야 되는 사형수 취급하는 세상이 원망스러웠겠죠. 요게벳이 되게 무력감을 느꼈을 거예요. 왜 엄마라는 건 항상 책임감을 갖는 존재거든. 아이야, 내가 널 낳는데 널 지켜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마음 찢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내가 나를 낳는데 널 지켜줄 수가 없어. 원망하고 뭐 미안하기에는 두려움이 훨씬 더 컸을 거예요. 100일 동안 몰래 키웠잖아. 여러분 애가 이 상황을 알아? 모르지. 그럼 애가 어떻게 해야 돼? 안 울어야 돼. 이 집에 아이가 있는 걸 알면 안 돼. 애가 안 울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애가 울지 마라. 울면 네가 죽어. 그럼 안 울어요? 울죠. 그럼 노심초사죠. 애가 울지 않게. 그거 어떻게 안 울게 하지? 걱정되죠. 아마 문 밖에서 퉁퉁퉁 소리만 나도 무서웠을 거예요. 군병들이 잡으러 온 걸까 봐. 그럼 다 죽는 거야. 애만 죽어요? 아니죠. 몰래 숨겼으니까 다 죽는 거야. 힘들었을 거예요. 왜? 지금 방금 애 낳았잖아요. 근데 남편은 노역장에 끌려갔잖아. 지금 아직 어린 애가 또 둘이 있잖아. 집안일 해야 되잖아. 그리고 밖에도 티가 나면 안 돼. 내게 지금 이런 일이 있다면 그럼 바깥 활동도 다 해야 돼. 근데 또 이 갓 자란 애를 키워야 돼. 갓 태어난 애를 키워야 돼. 여러분 이 갓 태어난 애 하나 키우는데 120%가 들어요 원래. 그렇죠? 근데 뭐 그건 지금 이 요게벳이 해야 되는 일 중에 10분의 1이. 힘들었겠죠. 근데 제가 상상하기엔 요게벳은 지금 원망할 시간도 없고 두려워할 시간도 없고 힘들어할 시간도 없어요. 요게벳은 지금 마음이 다 어디 가 있어요. 요게벳의 마음.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막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막 이러면서 아 이랬을 것 같아요. 요게벳의 마음이 다 어디 가 있을 거예요. 요게벳의 마음은 다 어디 가 있어요. 제일 소중한 거. 아, 얘 살려야 되는데. 얘 살려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요게벳의 수용이 벌어집니다. 이 상황이 왜 이 모양이야? 왜 이 상황이 왜 이 모양이야? 그러고 있기엔 지금 소중한 얘를 살려야 되는 게 너무 급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런 건 알겠고 난 지금 얘를 살려야 돼.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태도가 바뀌어버려요. 왜? 얘는 소중하니까. 여러분, 소중하면 수용돼요. 그 다음에 유괴벳이 뭐 합니까? 초라한 최선을 다하기 시작하죠. 100일 동안 고민했을까요?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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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100일 동안 고민한 결과가 나온 게 뭐예요? 요괴벳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생각이. 큰 대전쟁 그래요. 좀 딴 얘기겠지만. 요괴벳의 소원은 뭐예요? 애랑 행복하게 사는 거죠. 남편이 노역장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요괴벳은 소원을 내려놔요. 하나님, 애랑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남편이 노역장에 끌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요괴벳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소망을 붙잡아요. 하나님, 심지어 내가 얘 엄마가 아니어도 돼요. 살려주세요. 소망. 그리고 초라한 최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집에 있으면 죽어. 이집트의 집으로 가야 돼. 근데 아는 이집트 사람이 없어. 받아줄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요괴벳이 생각해놓은 게 뭐예요? 이집트에 좀 부유한 사람들이 목욕하러 오던 나일강가가 있었어요. 여자들이. 이집트의 부유한 사람들이 오는 나일강가이기 때문에 남자인 군병들이 그 지역으로는 진입을 안 해요. 진입했다 큰일 나지. 공주도 목욕하러 오는 곳인데. 거긴 갈대숲이 있어요. 그건 갈대숲은 빽빽하게 했으니까 거기에 아이를 껴놓으면 떠내려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갈대숲에 애를 껴놓으면 지나가는 이집트 여자 중에 누군가 이 아이를 보고 데려가줬으면 좋겠다. 이게 요괴벳이 생각하는 최선이에요. 이 최선이 얼마나 초라해요. 만약에 그 여자가 이집트 정책에 되게 동조돼 있었던 사람이면 이거 히브리 애다 신고하면 죽어요. 아무리 빽빽한 갈대밭이라도 지금 강이잖아요. 물결이 쳐서 잘못 바구니가 빠져나가도 죽어요. 그렇죠? 요괴벳이 하는 최선이 이렇게 나무진을 바르는 건데 나무진과 역청을 바르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 물이 좀 새어 들어와서 바구니가 가라앉아도 죽어요. 이게 최선이라고 얘기하기에 너무 초라하단 말이야.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여자가 신고하면 어떡할? 그럼 죽는 거야. 그냥 내 애가. 내 애가 죽을 자리에 내가 갖다 놓는 거라고. 근데 그게 나한테는 최선이야. 그 다음 내가 할 수가 없어. 이게 나한테 최선이야. 요괴벳은 그 초라한 최선을 합니다. 찬양 아까 불렀는데 오늘이 찬양 때문에 시작된 설교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걸 바르면서 무슨 마음이었을까? 내가 이 찬양을 듣고 되게 좋았던 게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해봤어. 내가 남자라 그런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얘가? 얘라고 해도 돼요. 요괴벳 나보다 어려요. 그때. 여러분들 나이에요. 친구라고 생각해봐. 애가 셋인데 셋째 애를 바구니에 넣어서 강가에 띄우려고 그걸 바르고 있어.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야? 나머지 두 개는 내 손을 떠났고 꼼꼼하게 발라서 여기 물이 안 들어오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그걸 열심히 해요. 요괴벳이. 초라한 최선을 다합니다. 마지막. 찬양에서 묵상으로 표현한 건 그거죠. 전 요괴벳이 찬양에서 고백했던 거죠. 기도했을 것이라고 상상해요. 이걸 바르면서 애를 넣으면서 강가에 갖다 놓으면서 갖다 놓고 와서 소식을 기다리면서 요괴벳이 기도했을 거라고 상상해요. 몰라 이 찬양 가사처럼 너의 하나님, 너의 주님이 너를 맡기, 이것까지는 모르겠어. 내 상상에선 그냥 살려달라고 했을 것 같아. 하나님 살려주세요. 얘기 좀.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어머니인데 할 수, 엄마한테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의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응답하시죠. 공주가 그 아이를 건집니다. 자기 아이로 삼죠. 근데 이 센스 있는 누나가 얘기를 잘해서 유머로 엄마를 데려가죠. 요게벳은 친엄마란 이름은 빼앗겼지만 그 모세를 평생 양육할 수 있었죠. 요게벳이 소원하던 것까지 가까이 이루어졌죠. 근데 한 걸음 더 넘치게 요게벳이 아, 내 인생이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을 누가 바꿔요? 모세가 바꾸죠. 아들이, 그 아이가, 이 조그맣던 100일짜리 아이가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 민족을 나라에서 구원하죠. 여러분, 요게벳이 역청과 나무지를 받은 혜택은 누구까지 받고 있어요? 우리까지 받고 있죠. 요게벳이 포기해버렸다면, 요게벳이 그저 주저앉아버렸다면, 무너져 내렸다면, 대안도 없이 어떻게 그러다가 군병들한테 아이를 잡혔다면 안 벌어졌을 일,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모세가 썼던 글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문장에 하나라도 여러분들 은혜 받은 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요게벳에게 빚이 있어요. 이 여자의 초라한 최선이 우리에게까지 선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그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적용합시다. 이미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건 낙심하지 마세요. 욕심이 낙심할 만하다는 것에 동의해요. 낙심은 왜 안 하는 건 줄 알아요? 낙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아니. 그럼 낙심은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요게벳이 낙심할 만한 상황이 안 돼서 낙심 안 한 게 아니에요. 요게벳도 누구보다도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낙심을 못해요. 왜? 모세가 소중하니까. 얘를 살려야겠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모세만큼 소중해요. 그쵸? 그 아이만큼 소중하다고. 누구에게?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그쵸?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고 이래. 내가 원하지 않던 상황이 벌어졌어. 내가 이걸 해결할 수도 없어. 하지만 내가 아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이럴 수는 없잖아. 내 인생이니까, 나니까. 나는 결국 그럼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 소중하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불안하죠. 내 인생이 내 손에 잡혀있지 않을 때 불안해요. 너무 오래 불안해하지 마세요. 화가 나죠. 너무 오래 화내지 마세요. 체념되죠. 너무 오래 체념하지 마세요. 왜? 그 기간이 길어지면 안 그래도 쉽지 않은 인생이 더 힘들어지잖아. 그럴 수 있는 걸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이 길어지면 그렇게 낙심하면 안 그래도 힘들지, 더 힘들어지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은 있지만 요게벳이 이집트를 용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시선을 돌리세요. 지금 소중한 거. 지금 나한테 너무 소중한 거. 내 자신, 내 인생, 내게 소중한 사람, 소중한 가치. 그 소중함에 시선을 돌리세요. 그리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 생각하세요. 그럼 그때 여러분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소원을 내려놓게 돼요. 그 별로 중요하지 않은 소원들. 어느 정도 집에, 어느 정도 차에, 어느 정도의 사람에, 어느 정도 위치, 어느 정도의 문화에, 어느 정도 뭘 누리고 이런 거 내려놓게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뭐 인생이 큰일 난 것처럼 했던 그런 소소한 마음들이 내려놔져요. 소망만 남아요. 거기. 어떻게 살아가고 싶다. 거기에 되면 초라한 최선을 할 수 있어요. 초라한 최선. 아 이렇게 해봐야 안 될 건데 뭐 아 힘들고 아 뭐해. 아니 할 수 있어.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진짜 1도 영향이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게 내 기도예요. 하나님. 내 기도예요. 하나님, 어떻게든 해주세요. 의탁할 수 있어요. 낙심해서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죠. 원망하고 아 뭐 요즘에 관심 없어. 외면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거기서 내가 하지 못하는 영역들에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딱 하는 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사실 그때야 비로소 어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이라는 걸 해나가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초라한 최선의 자리에 서셔서 그 초라한 최선이라는 기도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삶에 낙심하고 내 손에 잡혀지 않는 걸 원망하기보다 내 손에 잡혀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고 내 손에도 안 잡히는데 이런 손에도 안 잡히지 당연히 인정하고 내가 소원을 소망을 붙잡고 소원을 내려놓고 내가 삶에 대한 최선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이름으로 그 어머니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일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말씀 마칩시다. 오늘 뭐지? 이 찬양 때문에 설교했어요. 이것도 처음 해봐요. 나 요즘 처음 해보는 거 많이 하는데 나 원래 자존심 있어서 뭐 어디 가서 은혜 받은 걸로 설교하지 않거든. 내가 오리지널인 게 좋거든. 근데 오늘은 이 찬양 때문에 설교했어요. 이분의 한 질문이 제가 배웠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오늘은 찬양 동영상 같이 보시면서 결론을 좀 대신하려고 합니다. 처음 영상 보고 저도 아버지니까 아이 생각이 났어요. 이거 엄청 많이 울었다.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져요. 이렇게 아이를 더 행복하게 해주기도 어렵고 아이를 지켜주기도 어려워요. 이제 아이가 해나가야 되는 부분. 근데 아직 아이가 장성하는 게 아니라 또 아이가 해나갈 수는 없어요. 그 오묘한 긴장의 지점이 이 청소년기 부모인 것 같아요. 불안하고 화도 나고 아 내가 불안하구나 내가 화가 나는구나 내가 아예 뭐 이제 다 키웠어 알아서 하겠지 내가 체념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최선 이 초라한 최선도 가끔 못하는구나 그냥 아 하나님 내가 이 초라한 최선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제 인생을 손잡고 걸어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손잡고 걸어가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맨 처음에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찬양을 보고 부모로서 제가 똑같이 아 내가 이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아 30대 성장통이라고 거짓말했지만 아 내가 불안해하는구나 내 손에 교회가 다 잡혀지지 않고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아 내가 화가 나는구나 내가 가끔 체념하는 거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 목회에서 이 성도들에게 내가 가져야 되는 초라한 최선의 자리에서도 벗어나는구나 내가. 내가 이 부분에서 역시 내가 자만하구나.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제가 초라한 최선을 다하겠으니 주님께서 손을 잡고 걸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해당되는 걸 그냥 인생이라고 불러봅시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부모님, 친구들, 아이들 내가 내 뜻대로 잘 안 되죠. 가끔 부모님들도 참 내 뜻대로 안 돼.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러시고 내 일에서, 내 관계에서, 내 삶에서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 때문에 불안하고 화가 나고 체념하게 되고 아 몰라 그냥 떠내려 보내고 근데 나한테 소중한 거니까 그게 나한테 통증이고 아픔이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분노하고 외면한 일을 멈추고 그냥 이 하나님 두 손 이걸 한번 좀 맡겨봅시다 하나님 내 부모님을 내 아내를, 남편을, 내 아이를, 내 직장을, 내 인생을 한 손에 맡깁니다. 내가 초라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작은 부미라도 내가 해야 될 것이면 내가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오니 나머지의 주님께 좀 맡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과 일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장으로 저는 설교문을 마무리했는데 여러분 그냥 때론 여러분들의 상황이 무너져 내리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때로 여러분들의 상황이 무너져 내리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무너져버리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무너져 내리게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쪽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한 의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붙잡혀서 화나는 게 힘든 게 사람입니까? 인생입니까? 혹시 요즘도 체념 기간이십니까? 분노 기간이십니까? 외면, 불안 기간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계속 외면할 수 없잖아요. 외면할수록 상황은 계속 안 좋아지잖아. 화내고 고집 부린다고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요게벳이 당장 난 이해 내가 키울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 말고 하나님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다 될 수 없다는 거. 하지만 주님 저 소중해서 이렇게 놀 수는 없어. 아시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는 그 사람 그 인생 그 일을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자유롭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인생이 제 손에 있지 않은 게 참 힘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어가고 이렇게 되어가는 걸 내 손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부모가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자녀가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친구와 내 동료와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삶이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화도 내보고 체념도 해봤는데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라 그렇게는 해결되지 않은 것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제가 주님께 의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초라한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 의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삶의 참주인이시고 나의 참부모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주인이시며 주님께서 부모이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실 바라고 있었던 것들을 회개하며 이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요게벳의 용기를 봅니다. 상황이 무너져도 아이가 소중하기 때문에 무너져 내려가는 마음을 부여잡고 있는 요게벳의 마음을 보니 저도 이것을 배우게 하셔서 제 상황이 무너지고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려갈 때라도 내 중심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제가 소중한 것을 지키며 제 초라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초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들의 마음에 새겨져 위로받을 자가 위로받고 묶여있던 것에 풀려야 될 자들이 풀려나며 주님께서 각 사람 회복하시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요게벳을 보며 그 마음을 배우고자 하는 내 삶을 수용하고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